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또 마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 하셨고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라 하셨으니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의 독특한 표현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 이 또라는 표현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지난주 제가 사사기 전체는 하나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그 패턴 기억나십니까?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바로 이 다섯 가지가 하나의 패턴입니다. 다시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오늘 이 본문에서 사사기 저자가 또라고 이렇게 말을 붙인 것은 범죄로 시작하는 이 사사기의 패턴이 12절부터 다시 이제 다시 한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12절부터 이제 또 하나의 이 사이클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악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악인 것이죠. 이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이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회초리를 들듯이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사랑의 매로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만 다스리는 그런 국한되어 있는 지역신도 아니고 온 세상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실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민족의 왕이었던 에글론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강성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모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어요. 모압 왕 에글론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13절 말씀을 보니까 암몬 족속과 아말렉 자손들도 그의 군수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연합군을 형성한 거죠. 결국 이 막강해진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치고 13절에 나오는 대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여리고를 정복했을까요? 여리고는 모압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이나 베델로 가기 매우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죠. 우리 6.25 전쟁 당시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쟁의 판도가 바뀐 것처럼 수도를 점령한 것은 아닐지라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그런 요충지가 있기 마련이죠. 가나안 땅에서는 바로 이 여리고가 그러한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부터 점령하죠. 여리고는 사실 방어하기가 너무 좋은, 그러나 공격하기는 너무 힘든 그런 철옹성이자 매우 살기 좋은 풍요로운 도시였고 역사적으로도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고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도시였어요. 따라서 모압 왕 에글론이 연합군을 이끌고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를 점령했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승기를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여리고를 빼앗겼다. 이는 사실상 가나안 땅 전체를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이후 이스라엘은 강성해진 이 모압 왕 에글론의 세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더 좋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을 섬긴 그 징계,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하신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복되다라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고통당하고 망하게 된다라는 그 분명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에 대한 징계로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고 또 못살게 괴롭혔어요. 그들의 농산물, 가축, 그리고 가족들, 자녀들 막 착취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갔던 지난날 자신들의 그 지은 죄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모압왕 에글론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하죠.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앞서 제가 오늘 본문은 또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나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다시 주님을 향해 부르짖자 이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 또다시 한 구원자를 친히 세워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이스라엘의 거듭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다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는 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사람은요, 인내하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 인내하는 사람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용서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 용서하는 것에 제한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우리 주님의 자비와 긍휼은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듭 짓는 죄악, 자꾸만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버리는 그 죄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그 넓은 주님의 품으로 또 안아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 무한하신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할 자를 또다시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봅시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구원자가 한 사람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그가 왼손잡이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양한 성경 해석 견해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왼손잡이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본문에 사용된 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에훗이 오른손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사사기 20장 16절에도 동일하게 사용되는데요. 그때는 베냐민 지파의 용사 700명을 묘사할 때 사용되기 때문이죠.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여기서 사사기 저자가 베냐민 지파를 대표하는 700명의 용사를 설명하는데 그들이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보고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그가 오른손보다 왼손을 더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사실 더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표현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고대에 번역했던 그 주변의 지역의 자료들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 땅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손들, 그 유대인 2세들이겠죠? 그들은 히브리어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 한인 2세들이 영어는 잘하는데 한글을 잘 모르는 것처럼 그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던 유대인 2세들도 뭐 그리스어는 헬라어는 어느 정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는 익숙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그리스어 성경을 우리는 7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번역했다고 하여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이 성경을 우리가 셉투아진타 이렇게 부르는데 현존하는 이 구약 성경 번역판 중에서 가장 오래된 판본 중 하나가 바로 이 70인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번역본인 거죠. 이 70인경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두 손이 모두 오른손인 사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왼손잡이라는 것이요. 오른손이 불구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왼손을 오른손처럼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 양손잡이라는 의미가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훗이 왼손을 오른손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앞서서 왼손잡이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른손이 묶인 자란 표현으로 되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서 군사들이 돌팔매질을 할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칼을 들어야 하는 오른손은 뒤로 묶었다는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돌팔매질을 하는 훈련을 한 거죠. 에훗은 오른손이 불구이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기 보기보다는 남들이 오른손에 이 역량을 키울 때 왼손도 갈고 닦아 오른손처럼 사용했던 그런 준비된 자라고 오히려 보는 것이 더 옳은 해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이 왼손잡이 에훗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셨는지 좀 한번 좀 살펴봅시다. 모압의 이 속국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때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에훗은 모압왕에게 공물을 바치던 사절단의 대표라고 볼수 있겠죠? 이 에훗이 에글론을 만나러 가면서 칼을 한 자루 자신의 몸에 숨겨 가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16절을 보니까 칼의 길이가 장이 한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한 대략 한 45cm 정도 그 정도 길이를 의미합니다. 양쪽의 나리선 이 짧은 검을 16절 한번 말씀 다시 보세요. 에훗이 지금 어디에 찼습니까? 왼편에 이 칼을 찼어요? 아니면 오른편에 찼어요? 예, 오른편 다리 옷 속에 찬 거죠. 왜 성경이 이런 디테일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원래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죽이려는 암살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을 알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수색을 거쳐야 했죠.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였고 그 경우 칼을 빼기 쉽게 몸의 왼편에 칼을 차곤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왔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대 사회 그림을 보면 혹은 벽화 같은 걸 찾아보면 오른손잡이 군사들이 왼쪽 허리춤에 칼을 차고 있는 것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왼쪽에 칼을 차던 시대 배경 속에서 에훗은 왼손잡이로 오른편에 칼을 참으로써 그 칼을 숨겨서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런 작은 디테일한 요소까지도 다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죠. 자, 17절에 처음으로 모압왕 에글론에 대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말씀 봅시다. 17절이에요. 공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이 사사기의 저자는 이 모압왕 에글론을 심히 비둔한 자 이렇게 소개했는데요. 포동포동하게 아주 살이 찐 비만인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본래 여기서 지금 비둔하다라고 사용됐던 이 히브리어가 이 바리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본래 이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그런 형용사가 아니라 곡물이나 동물, 그러니까 곡식이나 동물을 표현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소가 살이 쪘을 때, 혹은 막 곡식이 막 풍성하게 이렇게 열렸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발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된 예는 오늘 이 본문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이 모압왕 에글론, 이 에글론이라는 이 이름이 송아지 혹은 소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가 오늘 이 모압왕 에글론, 이그 사람을 튼실한 송아지처럼 이렇게 비유하면서 조롱하는 의미로 비둔하다라는 뜻을 가진 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에훗은 이 모압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쳤어요. 돌아가던 길에 에훗은 자신과 함께 온 다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발걸음을 돌려서 에그론 왕을 다시 찾아가지요. 19절 말씀 봅시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은 왕에게 할 말이 있어 자기가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19절 보시면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했는데, 여기서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요, 신적인 존재로부터 자기가 어떤 비밀스러운 예언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모압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에훗이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그가 모압의 신인 그모스로부터 신탁을 받은 것이 있다, 이런 뉘앙스를 지금 더해주고 있는 거죠. 에훗의 말이 얼마나 솔깃합니까?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에 호기심을 보인 에글론이 신탁을 듣기 위해서 주변에 있던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한 거죠. 신이 예언한 어떤 은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어서 비밀스러운 것이 새어나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한 것이죠. 이에 에훗은 홀로 남아있는 이 에글론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의 신인 그모스로부터 신탁을 받기를 지금 기대했던 이 에글론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20절 말씀입니다. 에훗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은 자신이 받은 신탁이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모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에글론 왕은 뭔가 상황이 한참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위기를 느끼고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때 에훗은 오른편 다리에 숨겨두었던 그 45cm 정도 길이의 양날검을 꺼내어 왕의 몸을 찔렀지요. 22절을 보니까 에훗이 찌른 그 칼의 칼자루도 나를 따라서 에글론 왕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게 힘줘서 찔러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리고 비둔하고 살찐 적을 칼로 찔렀는데요, 칼날이 등으로 튀어나올 정도였으니까 온 힘을 다해서 주저함없이 단호하게 용맹하게 에훗이 일을 처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에훗은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실하게 움직였던 것이죠. 자, 22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여기서 기름이 무슨 뜻일까요? 이 기름이라고 사용된 이 단어가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뭐 지방, 혹은 오일, 기름,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파르쉐도나에서 나온 건데, 원래 이게 뭐냐면 대변 혹은 대장에 있는 그런 찌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찌른 칼이 이 모압왕 에글론의 대장을 완전히 뚫어버린 거죠. 그 결과 상처를 통해서 대장 안에 내용물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방 안에 대변 냄새가 퍼지게 되고, 모압 병사들은 문이 잠긴 것을 보고도 왕이 용변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은 왕이 발을 가리고 있나 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좀 이렇게 에둘러서 말한 표현이고요. 왕이 용변을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에훗은 얼른 자리를 빠져나와서 다락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뒤에도 이 자기들의 왕이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뭔가 좀 수상하다, 이상하다, 낌새를 차린 모압 병사들은 그제서야 열쇠를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나 이미 그들의 왕 에글로는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처럼 모압 병사들이 자신들의 왕이 죽은지도 모르고 기다리는 동안 에훗은 충분히 도망칠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에 도착한 이는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 모으지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고 선포했고, 에훗 아래 모인 이스라엘은 용기를 내어 모압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 왕을 잃어버린 모압 병사들은 죽음을 피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나루를 지키고 모압 군사들이 한 사람도 강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았던 것이죠. 그 결과 모압 사람들은 아무도 강을 건너지 못했고, 무려 1만 명 정도 되는 군사들이 다 이스라엘 손에 의해 죽게 되죠. 29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다 용사요, 역사요, 용사라 되어 있는데요. 이 역사, 용사 이 말이요, 뭐 싸움을 잘하는 어떤 그런 warrior 이런 의미들이라기보다는 살찐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난 1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그 먹을 것, 입을 것 다 수탈하여서 자기들의 배를 불렀던 이 원수 모압 군사들, 포동포동하게 살쪘던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나타내니까요. 사실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이 복수 장면인지 몰라요. 에훗이 용기를 내어 홀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의 수장이었던 에글론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날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모압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30절을 보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에 무려 몇 년 동안이요? 8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사사기를 통틀어서 가장 긴 평화의 시간입니다. 에훗은 왼손잡이라는 자신의 특징을 이용해 전략을 세웠고 두려움을 이겨내어서 적진에 홀로 들어가 원수 모압의 수장인 에글론을 무찔렀어요. 이 모든 것은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에훗을 그들을 위한 구원자로 세우신 결과였던 것이죠. 따라서 궁극적으로 보면 에훗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에훗의 손에 모압 왕 에글론을 넘겨주셨고 이스라엘의 손에 모압 군사들을 넘겨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 번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분을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매우 고통스러운 징계를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헛된 우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비록 또다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주님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과 같지는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그러나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다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망가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에훗이라는 한 구원자를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리고 에훗이 원수의 적장 에글론을 찔러서 이긴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망의 권세마저 굴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언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죄를 지었던 저 미련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들도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징계를 받아 모압왕 에글론의 수하에서 18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혹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극심한 고통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가운데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에훗을 구원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이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이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거듭되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라도 저들이 돌아오면 불쌍히 여기시고 또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저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이고 연약한 우리들이고 또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고 우리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승리의 삶을 또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 그 보혈의 공로로 반드시 죄사함 받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또 승리하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